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동맹의 안보협의체인 쿼드 화상정상회의가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이용해 쿼드 화상정상회의가 금요일인 오는 12일이나 주말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도 쿼드 정상회의가 이번 주 화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를 이용해 전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출범 이래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쿼드 4개국 외교 장관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화상으로 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어떤 시도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5월 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을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을 다른 옵션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정책 검토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길 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유엔의 러시아와 중국, 파키스탄, 이란, 인도, 미국 등의 외교 장관과 특사가 참여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를 지지하기 위해 일치된 접근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이 수준의 터키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90일간 물리적 충돌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미군 철수 이후 미국이 아프간 정부군의 재정적 지원을 계속한다고 해도 상황이 악화되고 탈레반이 급속히 영토를 되찾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니 대통령의 긴박성을 이해하고 미국의 제안을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서한에서 언급된 미군 완전 철수와 관련해 미국은 5월 1일 이후 아프간 주둔 여부와 관련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재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대한 군경의 강경 진압으로 지난주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도 시위대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미얀마 카진주 수도 미치나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남성 2명이 총에 머리를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목격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 등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는 이들의 시신이 길거리에 눕혀있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 미치나에서는 총격으로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연일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면서 지난주까지 약 5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정부는 미얀마와 군사 관련 협력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리 스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미얀마 군사 쿠데타와 이후 폭력과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어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공격 대상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라스 타무라에 위치한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시설도 포함됐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후티 반군이 이날 아람코의 원유 저장 시설 등을 겨냥해 드론 공격을 가했지만 무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이번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자산 피해는 없었으며 원유 생산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오늘 브렌트 유류 기준 국제 유가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70 이상으로 치솟았고 미국 원유 선물 가격도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 같은 파괴 행위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국제 에너지 안보와 안정, 결국 세계 경제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3박 4일 일정의 이라크 방문을 마치고 오늘 교황청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현지 언론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날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바르함 살리흐 이라크 대통령 등의 배웅을 받으며 출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황의 이라크 방문은 2000년 가톨릭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군사연습이 오늘부터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9일 일정으로 펼쳐지는 이번 훈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최소 규모의 지휘소 훈련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해 민주적 동맹관계를 되살리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몰수 판결을 받은 해외 기업 등의 자산이 천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검찰이 최근 제재 위반 기업과 개인 등의 자산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도와 황해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상 5도에서 1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군사연습이 오늘부터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9일 일정으로 펼쳐지는 이번 훈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실기동 훈련을 배제한 최소 규모의 지휘소 훈련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군 당국은 8일 올해 전반기 연합 지휘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9일간 일정으로 시행되고 오는 18일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지휘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입니다. 미한 군당국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완전 종료하고 이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고려해 지휘소 훈련 규모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외 기동 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수도방위사령부의 지하벙커인 B1 문서고, 경기 성남의 주한미군 벙커 등의 지휘소를 분산 운영해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양국 장병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실기동 훈련이 3년째 빠진 점을 지적하면서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대북 억제력 차원에서 이번 훈련이 내실을 기하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위기관리 연습이라 해서 뭐 훈련 전에 한 3박 4일인지 2박 3일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1주는 이제 방어, 2주차는 반격. 이런 식으로 좀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9일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실기동 훈련뿐만 아니라 이런 워게임마저 축소된다면 안보 약화가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훈련 중 시행 여부가 주목됐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 연습이 하반기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축소된 지휘소 훈련만으로 FOC 검증 연습을 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한 군당국은 이번 훈련에 한국군 대장이 한반도 전구작전을 일부 지휘하는 예행연습을 포함시켰습니다. 부승찬 한국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이번 훈련간에 한국군 사성장군이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일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한국 측은 올해 전반기 때 FOC 검증을 마치고 연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평가하자는 입장입니다. 미 한은 지난 2014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연합 방위를 주도할 핵심 군사 능력과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그리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의 조건에 해당되는 외부 정세의 그 환경이 적절하게 조성돼야 되는데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선언을 다시 한번 재차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증강이라든가 여러 동북아 환경 자체가 여의치가 않은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은 그런 외부 정세의 측면들을 고려한다면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바로 그 일정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던 북한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한국 측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미한 연합훈련 중단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종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연합훈련이 방식과 규모 면에서 유연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진행된다며 북한도 이에 상응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에 북한이 조용히 지나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8차 당대회 때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연합훈련 두 가지를 대북 적대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관계를 개선하려면 그걸 중단하라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또 하나는 그 8차 당대회는 대내적으로 북한 내부에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다 알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가 연합훈련을 한다라는 거를 공식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이 반발을 하겠죠.
박 교수는 북한이 대북 정책을 재검토 중인 미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에 나서진 않겠지만 비난 성명을 넘어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저강도의 물리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제 미국과 한국의 협상단이 우리의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의 문구에 합의를 이루게 된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동맹은 우리 힘의 엄청난 원천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민주적 동맹관계를 되살리고 현대화하겠다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둔국 분담금에 대한 한국의 의미 있는 증액 협상분을 담고 있는 이번 합의 내용은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현재 미한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하게 될 서명과 발효를 위한 협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필요한 최종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난항을 거듭했던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 달 보름 말에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두 나라 동맹 복원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 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핵심축인 미한동맹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정은보 한국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는 5일부터 4일간 워싱턴 DC에서 9차 회의를 벌였습니다. 미한 양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한 뒤 한 달 만에 이번 9차 회의를 했고 대면 회의가 이루어진 건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에 이어 1년 만이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에 도출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2019년부터 2020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압박하면서 협상이 표류하기 시작했고 2020년이 다 지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 당시 한국의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1조 389억 원, 미화 약 9억 1,600만 달러보다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협상 타결이 미한동맹 복원의 중대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이미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은 한국이 충분히 내고 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 측의 입장이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체제의 강화가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위 같은 그런 미시적인 문제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작은 문제들은 모두 정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양국 갈등으로 비춰졌던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타결됨으로 인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북한에게 보여주는 결과로 나왔고 결국 북한에 도발이 있다 해도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잘 작동될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한 양국은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15일에서 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일본과도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한, 미일 간 갈등 요소였던 방위비 문제를 출범 직후 조속히 매듭지음으로써 북한은 물론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복원을 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주한미군 주둔에 따르는 분담금 협상 외에도 큰 틀에서 한국군의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이나 글로벌 차원의 역할, 즉 광의의 방위 분담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조한범 박사는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동맹체제 재건에 주된 목표를 둔 행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속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거듭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전화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의 목적을 묻는 VOA의 질문에 현재로선 확인하거나 말해줄 수 있는 방문 일정이 없다면서도 더 광범위하게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깊은 헌신을 표명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과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다른 행정부 인사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카운터파트와 대화한 것을 봤을 것이라며 블링컨 장관이 미국과 인도, 호주, 일본이 속해 있는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와 화상으로 만난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과 우리의 이익, 우리의 가치에 매우 중요한다고 말해왔다면서 우리는 이 지역을 중심축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역내 조직과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관여할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더 말할 게 있을 때 이를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부 장관이 곧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경제,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 한국과 일본의 포괄적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리샤 김 미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5일 VOA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거는 기대와 바람은 군사, 경제, 외교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명백히 미국의 핵심 동맹들이라고 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도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며 가장 능력 있고 중국 도전에 있어 가장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이어 미국의 기대는 이 두 나라가 중국과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억제하는 광범위한 정책 접근과 노력에 있어 미국과 진정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의 협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경제, 무역, 기술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 China, I think it comes down more to the supply chain diversity aspect and making sure we have economic and technological options. Not necessarily
공급망을 중국 이외 다른 나라로 다각화해 미국과 동맹들이 경제적, 기술적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쇼프 연구원은 기술 개발과 통신망, 무역에 있어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중국에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과 일본에게 이런 협력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가론 한미경제연구소 KI 선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무역 규범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 first step is working to strengthen international rules. Part of this is going back to countries following rules and moving away from some of the period we saw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국영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WTO 안에서 규범을 강화하려 할 것이고 이때 두 동맹의 협력을 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탱거런 국장은 기술 분야에서도 특정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범을 세우는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때 기술 강국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물론 한일 두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이 일본과 2019년 맺은 디지털 무역 협정과 같은 합의를 한국과 맺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igned a digital trade agreement which laid out ways to make it easier for our high-tech firms to invest in each other's country. And I could very much see
한국도 미국과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 간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비슷한 합의를 맺고자 할지 미국이 한국의 의사를 타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협정은 인터넷 서비스와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입니다. 쇼프 연구원은 미국이 데이터 거버넌스와 신기술 무역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무역 협정을 추진해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패트리샤 김 미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국방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군 현대화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타이완 해협에서의 강압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한국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5일 VOA에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 중국이 채택한 해경법은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very concerned that China not miscalculate and think that they have an opportunity to escalate if necessary to push the U.S. out. And to push its neighbors around.
크로닌 석좌는 중국이 미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몰아내고 이웃 나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오판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을 미국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강력한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같은 편에 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와 함께 때때로 함께 합동 항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법을 함께 지켜나가는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ritime security, I think that's another area where the Biden administration wants to use coalition building as a means by which to send a signal.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바이든 행정부는 해양 안보 분야에서도 연합체를 구성해 중국에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침해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때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대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쟁 개념이 국제 전략에서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approach this time is going to be much more collaborative and more of an effort to let's have our China policy be derivative of our Asia policy. So let's
쇼프 연구원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교역을 금지한 뒤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르도록 했다며 당시 중국 정책으로부터 아시아 정책이 파생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동맹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협의해 아시아 정책을 먼저 세운 뒤 대중국 정책이 파생되도록 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는 실제로 동맹과 상호 의존적인 전략을 세우려 하고 있다며 한국, 일본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같은 단기 전략도 함께 세우지만 향후 수년간의 전략과 경쟁에 대한 규범, 평화와 억지와 같은 장기 전략도 함께 세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경쟁의 끝에는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들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크로닌 석좌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억지와 봉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동 변화를 강제할 방법이 현재로서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의 향후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북한에 대해선 억제와 봉쇄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deterrence and containment. If we want to talk along the ways, I don't see particular harm in talking. But I think we need to really understand when North Korea is concerned, deterrence and containment are key.
북한과 대화한다고 해서 특별히 해로울 건 없지만 억지와 봉쇄가 핵심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북한과 군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 have to do is we have to make sure that conflict doesn't break out. As far as the and a big part of the way we do that is to make sure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충분한 억지력을 보유해야 한다며 한국군과 미군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단 1초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김정은은 끝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을 공격하거나 그런 무기 사용을 생각한다면 김정은도 김정은의 정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nderstand if you even for a second think that you're going to be able to use it, you're done.
스미스 위원장은 며칠 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반도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현재 한반도 상황이 이전보다 완화됐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하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북한에 대한 억지와 봉쇄 전략은 한반도 충돌 가능성을 크게 낮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 북한이 변하는 날을 희망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We can all hope for the day when North Korea changes, but I don't see much in the way of a forcing mechanism at the moment that we have available to us to force that down.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현재 가용한 메커니즘의 방식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미스 위원장은 중국에 대해서도 지배가 아닌 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을 지배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미국은 군사력뿐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십, 외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응해 북한에 67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IFRC는 전 세계 192개 회원국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한 코로나 예방과 퇴치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한 대, 만 번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약, 가운 200개, 적외선 온도계 790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리시설 내 1만 3천 명에게 필수 가정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IFRC는 조선적십자회가 39만 9천 명의 적십자 요원들을 동원해 코로나에 대응한 비상 방역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적십자 요원들이 정기적으로 마을들을 방문해 개인 위생을 유지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취약계층에게 심리적 응급 처치를 했다는 겁니다. IFRC는 이런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 551만여 명에게 코로나 관련 보건과 위생 정보를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도쿄올림픽이 북미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도쿄올림픽이 제2의 평창올림픽이 될지 또 그렇게 되려면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열린 3.1절 기념사에서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 하계올림픽이 남북과 미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제2의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만들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central objectives of the Moon administration, which they cannot do until the
올림픽 같은 국제적이고 평화적인 행사를 활용해 꽉 막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론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2017년에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줄기차게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북한은 46명의 선수단을 평창올림픽에 보낸 데 이어 2월 1일 김여정 특사를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화해의 물줄기를 탄 한반도 정세는 그 후 두 차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트럼프 김정은 1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미북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는 도쿄올림픽을 활용해 대화의 물꼬를 틀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5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워싱턴에 보내 도쿄올림픽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서훈 실장을 만난 로버트 오브라이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도쿄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며 이를 계기로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입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he Olympics in Tokyo. There might be a season either before or during or after the Olympics.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11월 10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스가요시대 일본 총리에게 보내 한일 현안과 함께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법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쿄올림픽이 제2의 평창올림픽이 되려면 각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미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과 북한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재개하고 뭔가를 주고받아 외교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입니다. 미국은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실무협상을 열었지만 결렬됐습니다. 따라서 미북 실무 또는 고위급 협상이 재개된다면 미국으로서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고위급 접촉 외에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일본 아사히 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전문 기자는 말했습니다.
2019년 10월에 김용길 북한 수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성의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 동계 핵실험장 폐기했다. 이거를 방황했다. 막 여러 가지 했는데 미국이 전혀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부산장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검증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보상 조치 주겠다거나 그런 이야기하면 북한도 협상장에 돌아오겠죠.
이렇듯 미국과 북한은 대화 재개의 조건을 둘러싸고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북 접촉이 이루어지려면 미국이나 한국이 나서서 물밑 접촉 등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을 6개월 앞두고 비밀리에 북한에 정상회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17년 가을 미국과 북한의 정상은 상대방을 로켓맨,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부르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리 펠트먼 당시 유엔 사무차장을 평양에 보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비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과 일본 간에도 주고받을 것이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일본과 대화 재개를 통해 북일 국교 수립을 하고 1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일 청구권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일본과 수교를 하게 되면 수교 배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소 100억 달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본도 북한으로부터 받아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납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 해결을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진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 수가 총리 입장으로서는 무조건으로 뭐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환영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납치 문제 들어서 배신감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뭐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납치 피해자는 17명인데 이 중 5명은 이미 2004년 고이즈비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귀국했고 현재 12명이 미해결 상태입니다. 반면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이미 사망했고 4명은 아예 북한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깊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개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있지만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지 자체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하루 2-300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돼 도쿄를 비롯한 4개 지역에는 긴급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을 치를지 여부는 4-5월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말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1월에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기 때문에 아마 4월이나 5월 거기에 대야 진짜 그 일본에서 올림픽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론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이 도쿄올림픽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번도 해외 방문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말했습니다.
It's premature to suggest that there is a strategy as related to the Olympics.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도쿄 올림픽 이전에 끝날 것일지 여부입니다. 만일 대북 정책 재검토가 3-4월 중 마무리될 경우 미북 관계는 4월부터 새로운 움직임을 보일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7월에 시작되는 도쿄올림픽은 새로운 대북정책의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3일 개막될 예정입니다. 갖가지 불확실성에 휩싸인 도쿄올림픽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 법원으로부터 대북제재 위반을 위유로 몰수 판결을 받은 해외 기업 등의 자산이 천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검찰이 최근 제재 위반 기업과 개인 등의 자산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원으로부터 자산을 몰수당한 것이 확인된 기업과 개인은 총 4개, 액수로는 약 1,158만 3천 달러입니다. BOA가 미 법원 기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싱가포르 소재 기업 벨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 애틀랜틱 파트너스, 중국의 단둥 청타이 무역과 이 업체 대표 치유펑 등에게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벨머 매니지먼트는 2019년 3월 499만 달러에 대해 몰수가 결정됐고 트랜스 애틀랜틱 파트너스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자산 200만 달러를 미 정부에 귀속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미 검찰은 2017년 8월 이들 두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몰수 소송에서 이들이 북한 정권과 연계된 회사를 대신해 정유를 구입했고 이후 금액을 수령해 돈 세탁을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 자금의 몰수 여부가 공개되지 않던 중 법원 기록 시스템을 통해 이들 자금 약 699만 달러가 몰수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판부는 벨머 매니지먼트가 불법 거래한 1,302만 달러에 대해 앞선 몰수 자금과 별도로 검찰이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 금액까지 합친다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에 대한 미 검찰의 최종 승소 금액은 약 2,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중국 기업인 단둥 청타이 무역은 2017년 8월 미 검찰로부터 몰수 소송을 당한 기업입니다. 당시 소장에는 단둥 청타이 무역 등 여러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치유펑의 자산 50만 달러도 몰수 대상으로 지목됐었습니다. 미 법원은 2018년 9월 최종 판결을 통해 단둥 청타이 무역과 치유펑이 소송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며 궐석 판결, 즉 원고의 주장만을 토대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검찰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치유펑은 단둥 청타이 무역과 단둥 지청 금속회사 등 적어도 4개 유령 회사를 동원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뒤 다른 회사에 판매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석탄 대금을 정산하면서 현금 대신 휴대폰과 설탕, 각종 사치품목으로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몰수 근거로는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 미 애국법 311조, 돈세탁 위반 혐의 등이 망라됐는데 재판부는 최종 판결문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미 검찰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들 소송 외에도 현재 여러 건의 몰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해 2019년 최종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던 미 검찰은 지난해에만 적어도 4건의 북한 관련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엔 3개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 237만 달러를 겨냥한 소장을 제출했고 9월엔 중국의 통신기업 GTE와 북한 간 불법 거래를 주선한 중국 업체와 이 업체 관계자의 개인 자산 등 약 95만 달러의 몰수를 요구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과 8월엔 북한의 해킹 범죄 수익금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계좌 수십여 개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이들 4건의 피소자금들은 모두 미국 금융시스템의 영향권 아래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판결 이후 해당 자산이 미 정부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미 검찰은 최근 4건의 소송 당사자들 모두 자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나 소송에 대한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궐석 판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표방한 여러 경제 전략은 비현실적이고 모순이 너무 많아 경제를 회생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대외 관계를 개선하고 생산수단을 개인과 공유하는 경제 자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연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최근 VOA에 물자 설비와 재정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북한 내 공장, 기업소, 농장 관계자들이 범죄자로 처벌될 걱정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는 국가가 원자재와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획을 보수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데 최고 지도자는 계획을 낮췄다고 비판하고 어떤 계획은 주관적으로 높였다며 강하게 질타해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업소 자체적으로 돈을 빌려 공장을 돌리고 이자를 갚으며 직원들을 먹여 살리려면 생산량을 모두 국가에 바칠 수 없는 구조지만 수뇌부는 오히려 8차 당대회 이후 이런 관행을 부정부패로 몰아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당국은 실제로 5개년 계획에 따라 당의 지도와 통제를 하급 단위로까지 강화하고 세도주의 등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유유럽 방송의 고위 간부로 옛 동유럽 공산경제체제를 연구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김정은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가 해야 할 일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impression is that Kim Jong-un is doing the exact opposite of what he ought to be doing in these circumstances.
계획 경제는 수요와 공급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기능이 가장 잘 발휘되고 수요와 공급 요구에 느리게 반응하는 게 특징인데 북한은 현재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금과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1960년대 계획 경제와 내각의 역할, 금속화학공업을 강조하는 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국 동북재경대학 경제학 석사 출신으로 북한 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낸 뒤 미국에서 북중 관련 컨설팅 활동을 하는 이현승 씨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부 구조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정책들이고 또 이제 일꾼들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우리가 기간 기업소에서 여기 조금 나머지 이익 가지고 이제 팔아서 뭐 이제 자재나 이런 걸 보장하려고 하면은 국가에서 또 다 뺏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운영이 안 됩니다. 공장 기업소도 운영 안 되고 심지어 뭐 화학공업성, 금속공업성 이런 데서도 돈이 없으니까 원자재를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자재나 자본을 대주지 않고 그 공장이나 기업소 자서 생산해서 너희가 갖다가 휴무를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한 건데 진짜 생당에서 돈 나오는 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본인 자체가. 김정은이 본인 자체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업으로 제시한 금속화학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1960년대 정책을 금속화학공업에 적용한 것이지만 지금은 당시와 달리 전력난과 자금난이 심각해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력이 부족해 철광석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데 과학기술로 이를 극복해 경공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부품 등을 조달하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학부총장은 최근 한반도 평화경제포럼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북한이 이미 1970년대부터 무연탄 등을 이용한 주체철, 석탄 등을 활용한 주체 화학공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하는 건 경제적 논리보단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가 다시 이제 개입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경제적으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경제관료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히 저거는 해서는 안 되는데 했다가는 결국 돈만 집어먹고 별다른 성과는 없을 텐데 그것을 왜 하나라는 고민들까지도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 충격에 덜 흔들릴 수 있는 자기 완결적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100% 자력갱생을 강하게 외치고 있지만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들으면 웃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Kim Jong-un to be saying we have to be 100% self-reliant, his grandfather would be laughing at it.
브라운 교수는 김일성 주석이 1960년대 저우런 라이 중국 총리를 만나 북한은 자력갱생을 원하지만 기계와 설비의 3, 40%는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지금은 당시보다 교육 구조가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자력갱생 구호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내각을 경제사령부로 지칭하며 내각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등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알짜배기 핵심 기업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당과 군대 등 특수기관이 내각의 주도에 따라야 한다는 건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미국에 망명한 북한 전직 간부는 4일 BOA에 내각의 당위원회, 내각 위에 당경제부와 조직지도부, 각 성엔 당위원회가 있어 인사권과 조직권을 쥐고 있는데 내각이 주도권을 어떻게 줄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은 자본주의처럼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로 당이 경제사업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내각을 강조하는 건 공허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와 보전 담당제로 가장 큰 성과를 냈던 경공업과 농업 분야에 대한 최근의 통제 강화 움직임도 경제 발전을 후퇴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평화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두 분야는 대외무역을 통한 비공식 무역으로 이 과정에서 권력기관과의 상납관계가 형성되면서 권력기관 사람들은 뒤에서 이권을 봐주고 현금을 챙기면서 상생과 순환구조로 발전했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는 이상기류가 형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농업과 경공업 등 모든 경제 부분에 당의 비상설경제관리위원회, 내각 및 국가계획위원회, 각 담당 부처가 계획을 짜고 생산과 유통 단위들을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는 시장의 힘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1960년대로 회귀한 조치란 겁니다. 한국서울대학교의 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교수도 최근 언론기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조치는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 소득과 지출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밑바닥의 경제 내구력은 극한에 가까워지는데 김정은은 8차 당대회에서 객관적 조건이 나빠도 주관, 주체, 신념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는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총재 고문은 과거로 회귀하는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은 북한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정과 성장을 모두 성취하도록 경제가 기능하기 위해선 대외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think it'll work because I don't think they can manage to do it on their own. I think they have to have
전문가들은 결국 개혁 개방을 통해 시장 경제를 수용하고 생산 수단을 국가가 독점하는 대신 개인과 공유하면서 경제적 자유권을 주는 방안만이 현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낸 이현승 씨는 북한 관리들이나 학자들도 중국과 베트남 같은 개혁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런 제언을 김 위원장에게 말할 수 없는 한계가 계속 북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북한의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인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유일성 체계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런 이론도 못 만들어내고 좀 학자들도 고려하고 있고 현재는 그리고 경제를 하는 사람들도 개인들에게 또 사유재산권을 주고 또 우리가 기업에서 이익을 가지고 이거를 재생산에 이용하자는 말을 못합니다. 지금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김정은이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근본적인 경제 시스템을 시장 경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그런 김정은의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전쟁에 미국 육군 군종신부로 참전했다 전사한 에밀 카폰 대위의 유해가 70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고 카폰 신부는 한국전쟁 당시의 영웅적 행동으로 명예훈장을 받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고인을 성인으로 시성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는 한국전쟁 중 포로로 붙잡혔다 전사한 육군 군종신부 에밀 카파운 대위의 유해를 지난 2일 확인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미 육군과 DPAA에 따르면 1916년 미 남부 캔자스주의 시골 농장에서 독일과 보헤미아계 후손으로 태어난 고 카파운 신부는 1940년 로마 가톨릭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1944년에 육군 군종단에 합류했고 이후 남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얀마와 인도에서 복무하다 1946년 제대했습니다. 1948년 다시 현역으로 복귀한 카파운 신부는 한국전쟁에 파병돼 제1기병사단 8기병연대 3대대에서 복무 중 1950년 11월 2일 운산전투에서 중공군에게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전날인 11월 1일 시작된 전투 중 카파운 신부는 적의 직접 사격을 받으면서도 계속 움직이며 부상병도를 구출했고 동료 병사를 처형하려는 적을 육탄으로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거부하고 현장에 남아 부상병도를 돌보겠다고 자원했습니다. 하지만 카파운 신부는 곧 붙잡혀 중공군이 압록강 남단에서 운영하던 포로수용소 캠프5에 수감됐습니다. 포로수용소에서도 자신의 안전이나 편안함을 마다하고 병자와 부상자들을 돌보고 포로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동료 포로들을 위한 정신적 지도자로서도 계속 봉사했습니다. 포로들에게 믿음을 갖고 석방을 기다리라고 격려했고 포로들의 집단적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수용소 측에 저항했습니다. 카파운 신부는 수용소 경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동료 포로들에게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국으로 돌아온 동료 포로들은 카파운 신부의 용기와 온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가 자신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파운 신부는 장기간 영양실조로 인해 1951년 5월 23일 포로 수용소에서 숨졌고 동료 포로들이 수용소 묘지 한 곳에 그의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카파운 신부의 유해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으로 돌아온 1868구에 포함됐지만 지금까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 11일 카파운 신부에게 명예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 훈장은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공훈장입니다. 미 정부는 카파운 신부에게 훈장을 수여한 이유로 영웅적 행동과 이타심을 꼽았습니다. 그가 포로가 될 것을 알면서도 보상병들을 위해 남기로 자원했다는 겁니다. 특히 포로로 잡힌 직후에도 개인적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동료 병사를 처형하려는 적을 저지해 동료의 목숨을 구했고 그의 이런 용기와 지도력이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카파운 신부는 1993년 로마 가톨릭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으로부터 하느님의 종이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칭호는 고인을 성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바티칸은 카파운 신부를 시상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존 위틀리 미 육군 장관 대행은 5일 70년 만에 카파운 신부의 유해가 확인됐다며 그의 영웅적 행동과 강인한 정신은 개인적 용기와 이타적 서비스를 추구하는 육군 가치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17년 3월 8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한 방직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자유를 달라며 파업을 시작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을 치르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극도의 경제난을 겪었고 식량 배급이 중단되자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며 시위 행진을 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위는 당시 러시아 달력으로 2월에 발발해 이를 2월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혁명으로 니콜라이 2세가 축출되고 케렌스키의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이 일어난 지 8개월 뒤 레닌과 트로츠키 등이 주도하는 볼셰비키가 공산혁명을 성공시킵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5,000여 명의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이들은 여성의 정치 참여와 임금 인상,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촉구했습니다. 봉제 산업 여성 근로자들은 미성년자들의 노동을 금지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위를 계기로 미국 사회당 여성들은 1909년 2월 마지막 일요일을 여성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국제사회주의 여성회의에서 처음으로 국제 여성의 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됐고 그 이듬해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며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